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우리 성찬식에 있어서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민수기의 뒷부분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모세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 1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이제 모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로 하여금 멀리에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이제 그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이 땅의 여정을 마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바림 산은 특정한 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바림 산맥, 여러 산들을 포함하고 있는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느보산도 있었고요. 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 올랐던 비스가 산이 나와요. 그것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보죠.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나중에 그곳에서 모세도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지막 모습, 우리 더 자세하게 신명기에 이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34 verse 1 through 7.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날이 120세가 되는데 그 12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년째 그것도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다가 죽어야 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광야 과데스의 무리바 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을 알려주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무리바라는 곳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1세들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생각나세요? 그래서 그 무리바에 그 2세들이 이르렀는데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버리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게 하셨지만 이후에 그 반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정을 따라갔고 그 이후부터는 명하여서 물을 내어주게 하셨지 다시 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했어요. 또다시 이들이 무리 없다는 이유로 그 2세들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가 분노하여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안 한 거죠.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끝까지 완전한 인도자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대신하는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의 감동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모세를 대신하는 인도자로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거의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하세요. 모세가 성령님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성령님을 받게 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먼저 모세를 불러서 목자로 지명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명하고요.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록 같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닮아 있지만 또 여러 면에서 차이점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여는 그 밖에 그 뒤에 세워지는 어느 인도자나 어느 선지자들과는 다른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쓰여지는 곳이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라 아니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다른 선지자들과는 구별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였다는 거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직접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모세에게 주셔서 언약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죠. 따라서 모세는 여러 면에서 구약에서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요. 구약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자 하면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시 왕이 없었던 때에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분이기도 했어요.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지만 아론조차도 모세의 권세 아래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고요. 모세는 직접 제사도 드리기도 했어요.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보면 21절에 가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수 없었고요. 엘르아살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고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림의 판결법이라고 나오죠. 여기 우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림의 판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뜻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우림과 둠밈 들어보셨죠?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김은 출애굽기 28장과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대제사장의 예복 안에 두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제비를 뽑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는 것 같이 사용하게 하셔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실 때에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역사 속에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세워지고 왕 같은 선지자인 여호수아에게로 그 직분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잠시 사사시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왕국이 세워질 때에는 뚜렷하게 이 세 직분이 나누어집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지금 새언약, 지금 시대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으셨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이후에 이 직분을 누구에게 주세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사도들이 이 직분을 행하게 하셨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사도의 직분이 먼저 집사들을 세워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이제 세 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분에, 그 직분이 행하여질 때에는 마치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처럼 그 직분을 행사하게 하셨고 그 직분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실 때에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주래요. 여기서 존귀라는 그 단어가 원래 영어로 보면 Moses authority예요. authority. 모세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모세가 가지고 행사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어 온 회중이 모세에게 했듯 여호수아를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중보자, 언약 대표, covenant representative, mediator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구약에서 가장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후에 자기 뒤에 세워지는 자들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부어진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듯이 모세에게 부어진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이 이제 그 뒤에 세워지는 인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패턴이 닮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세워지는 선지자들은 모세와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행사하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똑같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내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아니 오늘 보면 앞구절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구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자기 가문의 남자들이 다 이제 없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무르게 해달라. 여자들은 기업을 못 무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 여인들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무르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했다. 이스라엘의 이세들도 그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서 기업을 무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아니 자격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늙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불러 출애굽 구원을 이루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자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충성되게. 그런데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 그가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그토록 모세가 원했던 그 광야 생활 중에 그토록 들어가길 원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오게 해놓고 멀리서 바라만 보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아직도 반짝반짝한데 하나님 너무 야속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받은 은혜가 부족했을까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세의 삶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 은혜와 축복이 뭐였죠? 무엇보다 먼저 모세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다른 백성들보다 더 나은 자라서 하나님의 인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 중에 가장 많은 죄인들이 많아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전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느보산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언약과 율법 배울 때 모세의 사역을 봤어요. 모세의 사역은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오실 그 새로운 언약 중보자를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모세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을 썼다. 자기를 주목하여 보지 않도록 더 나은 중보자, 더 영원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자였어요. 그뿐 아니라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이셨어요.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의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모세가 그 예수님의 삶을 미리 가르쳐 증거한 거죠. 그뿐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기뻐하며 택했습니다. 누구 모습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어 우리 죄인들의 삶에 참여하시며 자원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가셨습니다. 그 삶을 모세가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광의 직분을 소유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끊임없는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그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향해 원망했고 불평했고요. 늘 모세를 대적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영광을 또 정욕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는 나그네 삶을 사셨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참여하며 그들의 죄의 짐을 지기를 원하셨지만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삶도 모세가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그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구한 게 있어요. 끝까지 때를 쓰며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시대가 지나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갈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구했던 것.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위해 구하였느냐.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영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처럼 제갈길로 가다가 이 세상 조류를 따라가고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 기업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신 자들,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참 목자가 되시어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실지라도 자기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가 곧 가나안 땅 밖에서 이스라엘 1세들과 함께 죽을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여 마침내 광야 생활 40년째에 가나안 땅 앞까지만 인도하는 사명을 다한 거죠. 그게 모세의 부르심이었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하나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자신은 기쁘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히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죽으심을 아시고 처음부터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짓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죠.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기쁘게 자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 집에 충성된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모세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했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였어요? 우리들이 다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시며 기쁘게 영문 밖에서 예수님도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1세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따라서 모세의 삶은 비록 느보산에서 120살에 건강한 육체로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망하고 실패한 삶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지만 망하고 실패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의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다가 결국 여호수아께로 인도하는 삶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참 여호수아로 오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죽지만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모세는 1세들과 함께 옛사람이 죽듯이 죽지만 2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마치 세 사람이 살듯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역할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로 대표되는 옛언약의 시대가 쇠하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언약의 시대가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과 새언약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세가 받은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보면 13절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영어로 더욱 뜻이 확실합니다. You shall be gathered to your people. 너가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로 모아질 거야. 뭘 통해? 너의 죽음을 통해. 너가 진짜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 속하여 살아갈 거야. 모세가 속한 백성들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교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가 영원토록 속해 있는 또 다른 백성들,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참 영원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마침내 그 가족들에게로 속하도록 모아지는 복된 현실이었다는 거죠. You shall be gathered to your people. 바로 의인들의 회중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죽음은 마침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족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모으시는 복된 현실이고 모세는 자신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그분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 모으심을 받아 그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죽음을 통해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갑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모으시고요.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지만 오직 은혜로 마침내 예수님이 이르실 천국 영광의 모세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모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죽음도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든지 다 복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다가 결국은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한편으로는 실망했죠.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신명기 3장에 가면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3장 23절 27절 Deuteronomy chapter 3 verse 23-27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만하면 족하다. Enough. It is sufficient.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족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마음을 접을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고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둔 소망을 자꾸자꾸 접게 하세요. Enough, enough, enough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둔 그것까지 enough 하며 버리게 하시고 접게 하시는 거죠. 어떤 때가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chapter 11 verse 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복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미련을 두지 않았고요. 애굽에 두었던 보화에 마음을 접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인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으로 모세는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기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 기업인 천국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보산에서 아직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을 때에 당시로는 정정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으셨을지라도 너무나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 땅에서의 수고, 맡겨지신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고난을 거쳐가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둔 마음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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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아비람 산 느보산에서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 안식에 들어갈 때에 그의 마지막 간구, 정말 가장 간절했던 간구가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간구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 아유, 나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편하게 좀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위해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양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왜? 그것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응답, 기도를 응답하시며 모세를 대신하는 목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영원한 안식으로는 인도하지 못했다 그런다고요. 모세의 기도는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르친 참 목자를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기뻐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간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참 목자를 세워서 보내주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양들이 다 천국 안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로 누구를 보내시나요? 하나님 자신이 오십니다. 모세의 간구를 기쁘게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수아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세를 대신하는 자기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십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구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능이 넘치도록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목자를 세워주지 않으셔도 되는 영원하신 참 목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참목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안식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잠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여정을 가게 하셨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또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뭘 세우셨나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자의 사역을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에 맡기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과 성례와 치리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왕 되심, 제사장 되심의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신실하게 돌아보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잠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돌아보고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나 우리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자의 사역을 하지만 또 기다리는 것이 있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교회로 우리를 데려가 다시는 목자 없는 양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날까지 인내로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목자의 사역을 하며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Enough.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이미 예수님과 천국을 얻은 저와 여러분 다 족한 분들이에요. 족하다고 하십니다.
enough.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당장 데려가신다고 해도 우리도 감사한 자들이죠.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 와서 쉬어라.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때가 한순간도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같은 내 삶의 모든 삶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 교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교회의 말씀과 성령과 치리사역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떠나면은요,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모든 사역 안에서 건강하게 예수님의 양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나부터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굳게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 남은 자들, 죽기까지 모세의 마음이 남아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죽기 전까지 온통 우리가 목자 없는 양들로 살아가는 것을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남은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 교회를 향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은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돌아보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능히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기도 제목 뭘까요? 하나님, 저들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들로, 목자가 있는 양들로 살아가다가 천국 영광에 모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목자 있는 양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목자를 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능히 넘치도록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목자 있는 양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교제 나누십니다. 너는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생명을 다 바쳤다고 하십니다. 내 양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들을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며 오늘 이 성찬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갈 길로 가기를 원하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자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 밖에 있는 자처럼, 목자 없는 양들로 우리 갈 길을 우리 멋대로 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 목자를 주시고 그 목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목자 있는 양들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들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목자 있는 양들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모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대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힘 넘버 228, verse 1 and 4.